고린도후서 19번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주는 영으로 산 편지들을 쓰기 위해 알파벳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함 첫 번째 매우 깊은 책인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산본으로 제시합니다.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그가 사는 방식 곧 그의 생활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울의 생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본입니다. 내가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본이요 우리는 그분을 모방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나는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그가 가장 큰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표본과 본이 되기 위하여 긍휼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산본으로서 그 자신을 제시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만 그리스도를 산본일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산본입니다.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단지 구원이나 신령함이나 능력이나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새 피조물에게 정해주신 운명입니다. 의롭게 됨으로 생명의 이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문제는 잃어버렸던 바요 회복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회복을 위해 그의 생명을 기꺼이 내걸었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은 닭의 껍질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기가 아닙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책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생명에 이르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의롭게 됨이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명을 낳는 것이어야 합니다. 슈벤 크펠트는 의롭게 됨이 생명을 낳는 것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 안에서 계시의 껍질을 만졌을 뿐 아니라 껍질 아래에 있는 고기를 보기 시작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슈벤 크펠트가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들 중 일부를 썼었던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심지어 생명주는 영에 관하여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루터와 슈벤 크펠트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나의 요점은 주님의 껍질, 즉 어떤 정통적인 교리뿐 아니라 말씀의 껍질 아래에 있는 고기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양분이 되는 분기이신 그리스도. 메시지 17장에서 나는 성경의 진리들이 닭의 깃털들과 껍질과 고기에 비유될 수 있음을 지적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을 읽을 때 우리는 깃털에 주의하고 고기를 소홀히 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구절에서 우리는 고기가 아닌 깃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는 이들은 종종 이 구절에서 깃털들의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절에 있는 고기를 소홀히 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들과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고린도전서 1장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연구할지 모르나 교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교통한다는 것이 다만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접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아들과의 교통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분깃이 되기 위한 풍성한 고기입니다. 풍성하고 자양분이 있는 고기로서 주님을 누리는 것에 대한 사상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발견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맞아들이고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일부 성경교사들은 구원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고용된 일꾼으로 여겨주도록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저지하고 종들에게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의로움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옷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 곧 하나님 아버지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 자신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점을 강조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옷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살찐 송아지가 있습니다. 옷은 껍질로 여겨질 수 있고 살찐 송아지는 고기와 같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옷 복음, 즉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누가복음 15장에서 살찐 송아지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덮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는 내적인 어떤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양분을 위한 음식입니다. 나는 이것을 본 다음 다른 방법, 즉 옷과 마찬가지로 살찐 송아지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옷만 보고 살찐 송아지를 보지 못한 사람들, 즉 껍질만 보고 고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식의 복음 전파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에 관한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누가복음 15장을 통한 나의 복음 전파에서 나는 탕자가 그의 옷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배가 고팠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울 만큼 배가 고팠기 때문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탕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꿀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서 그는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 많은 옷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 주려 죽는 대신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불쌍한 내 아들아 너는 꼭 거지 같구나. 나는 너를 위해 준비해둔 옷을 하인더러 가져오라고 하여 내게 입혀서 내가 합당한 외양을 갖도록 해야겠다라고 말했다 합시다. 만일 아버지가 다만 그에게 입힐 옷만을 준비했다면 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배가 고픕니다. 당신은 옷으로 만족하시지만 나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옷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인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말한 후 아버지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큰아들은 옷 때문이 아니라 잔치 때문에 질투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 탕자가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동생을 위해 준비된 살찐 송아지 때문에 질투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것과 다릅니다. 살찐 송아지는 주의하지 않고 다만 옷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르침에 대해 이단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는 옷과 살찐 송아지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옷을 회복했지만 지금 우리는 살찐 송아지의 회복을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풍성을 자양분 있는 분깃으로서 살찐 송아지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분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깃털들입니까? 고기입니까? 음란을 비난하는 바울의 말은 하나의 깃털 진리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말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장을 읽을 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19절을 관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장을 읽을 때 형제 간의 소송에 관한 바울의 말에 주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에서 열쇠가 되는 구절이 15절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왜 내가 17절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15절이 열쇠가 되는 구절이라고 말하는지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며 15절에서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니라고 말합니다. 17절은 우리의 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에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몸을 죄짓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와 한 영이므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와 한 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우리 존재 중 주요한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몸은 영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고 그 영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먼저는 그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되어야 하고 결국 우리 몸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고기입니다. 산 편지. 고린도후서 2장, 3장, 4장에서 깃털들이나 껍질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어떤 깃털들은 없지만 3장에는 얇은 껍질층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하는 편지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구절의 근거를 두고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추천하는 편지를 쓰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실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의 시대 성도들 위하여 쓰여졌던 추천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얇은 껍질층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고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2장에서 그러한 추천하는 편지들을 쓰게 된 바울의 의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의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주는 영으로 산 편지를 쓰는 것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하나의 본으로서 바울은 살아있는 편지들을 쓸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갖추어져 있었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기술에 뛰어났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알파벳이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이러한 살아있는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유능한 적임자였습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가 헬라어 철자 중 첫 글자인 알파요, 맨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확실히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모든 글자이시기도 합니다. 문장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그것은 알파벳의 글자들로 구성된 단어로 쓰여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 타자기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GOD라는 키를 눌러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단어와 문장과 단락과 장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하늘에 속한 알파벳이신 그리스도로서 바울은 살아있는 편지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또한 그분이 하늘에 속한 알파벳의 모든 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단지 두 개의 글자만 되고 나머지 글자는 아니라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글자들이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알파요, 베타요, 감마요, 델타요, 그 위에 하늘에 속한 모든 글자들이심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새겨넣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쓰기 위하여 신령한 타자기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그는 그들 위해 그리스도를 쓰곤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산 편지를 쓰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잠시 동안 당신과 함께 말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일정 부분, 아마도 한 단락 정도가 당신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산 편지들을 쓴 방법을 묘사하기 위해서 새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가 쓰는 것은 다만 성도들 위해 그리스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새겨넣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역에 있어서 나도 또한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으로 새겨넣는 바울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갈망은 다만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의 교리로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쓰는 것을 관심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교리의 지식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새겨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형제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교리를 배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이 교리는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를 돕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형제가 자기 안으로 그리스도의 새겨짐을 얻었다면 그는 결혼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한 영됨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존재 안으로 그리스도를 새겨넣는 사역에 의해 도움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산 하나의 본으로서 바울은 살아있는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유능하고 충분했으며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격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령한 글에서 그리스도는 글자요 단어였으며 문장이요 단락이요 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안으로 새겨넣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보다 깊은 면입니다. 나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새겨넣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새겨넣는 것은 나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됩니다. 주님의 회복은 이러한 전망 있는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철자의 모든 글자이심으로 미래는 밝습니다. 나는 장래에 주님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새겨넣기 위해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교리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의 속부분 안으로 써 넣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 전파를 듣는 사람들은 모든 교리적인 요점들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들 안에 쓰여진 그리스도를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의 많은 부분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새겨졌고 그분은 우리의 존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대항한다 해도 당신은 당신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를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게 쓴 편지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사역한 그리스도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사역한 그리스도를 여전히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존재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종교는 다만 교리의 문제일 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리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피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깊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의합니다. 우리는 깃털들이나 껍질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고기로서 그리스도를 접촉하기 원하고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의 깊은 부분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안으로 쓰고자 하는 적극적인 부담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죄인들만이 그들 위해 그리스도를 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교수들도 그들 존재 안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가 쓰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으로 쓰여진 그리스도는 많이 갖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헬라어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철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들. 한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쓰기를 추구해야 하며 다른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들이고 살아있는 서신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을 방문할 때 그들이 당신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를 읽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부모님들은 그들이 당신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채 비밀한 방법으로 당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당신을 반대하고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교회 생활을 비평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종류의 반대나 비방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기분이 상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들이 당신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반대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잊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나는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읽음으로 해서 결국 주님의 회복 안으로 돌아서게 되는 많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회개하고 그의 아들 앞에서 울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사과한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너를 반대하고 심지어 꾸짖기까지 했다. 그러나 내내 나는 너를 잊고 있었다. 나는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것을 보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안에서 보았던 것이 지금 나로 하여금 내 앞에서와 주님 앞에서 울게 하고 있다. 나도 너와 함께 교회 집회 중 어느 때에 나가고 싶다. 그들의 자녀들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후에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님 앞에서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면 그 부모님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참된 것임을 확신케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을 방문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람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연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과 논쟁한다거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소리를 높임으로 주의 회복을 옹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당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당신이 가정으로 당신의 부모님을 뵈러 갈 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는 당신 안으로 새겨졌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연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 확신케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존재 안에 있는 어떠함은 특히 그들의 부모님들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당신 위에 그리스도가 쓰여지고 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부모님께 표현된다면 그들은 믿게 될 것이고 교회 생활 안으로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안으로 더욱더 새겨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